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개인데요. 보통 여자분들은 벌레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저는 개가 가장 무섭습니다. 큰 소리로 짖으며 저에게 달려오면 아주 작은 개라도 온몸이 떨려서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사진으로 보면 너무 예쁜 개인데 실제로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기억도 없거든요. 오늘도 방송하러 오면서 어떤 할머니와 산책하는 너무 예쁜 강아지를 봤는데 그 강아지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해서 저는 멀리 돌아갔답니다. 다 큰 어른이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니 너무 웃기죠? 오늘도 우리 방송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두 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개를 많이 기르거든요. 집에서도 키우고 같은 방에서 잠도 자고 아주 많이 아껴줘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라고 부르면서 마치 사람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어때요? 남조선처럼 개를 귀하게 여기나요?
네. 저희 집도 말티즈 흰색에 에라라는 개가 있었는데 많이 영리했고 가족에 사랑을 듬뿍 받던 개인데 지금도 종종 그 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키우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것이 부의 상징으로 돼버려서 그 정도의 재력이 되는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취미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동물을 대하는 것도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볼게요.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고향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는 햇사람의 땅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만들었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중에 죽어서 그것에 묻히기로 계획했어요.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자란 자기가 가장 믿는 종을 불러요. 그 종에게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하며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가 끝나고 종은 아브라함에게 혹시 그 신부가 될 여인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삭은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열 마리와 신부에게 선물로 줄 금과 버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미소보디미아의 나흘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때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선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 아브라함의 말을 전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청했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며 기뻐했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함께 보내며 그녀를 축복했어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리브가와 종은 곧 길을 나섰어요. 낙타를 타고 종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해저물역 들판에 나와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이 슬퍼했는데 리브가와의 결혼으로 위로를 받았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아이들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하도 싸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적석이 저 적석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는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이름이 에서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자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집에 있지를 않았고요. 늘 산으로 둘러 동물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곳을 좋아했기에 어머니의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즐겼어요.
시간이 흘러 야곱과 에서는 15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오랫동안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고파하며 돌아왔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주기를 청했어요.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청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현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얼마 뒤에서는 40세가 되어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지역의 이방 여인들이었고 심지어 두 명과 결혼을 했어요. 이 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너무도 큰 군심이 되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많이 늙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너무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자신을 위해 들에서 사냥을 한 뒤 음식을 만들어 오라 청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겠다고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해주며 자신이 음식을 할 테니 에서인 척 꾸미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를 하고 자신이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몇 시간 뒤 에서가 찾아왔어요. 이삭은 에서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외히 여겼던 에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긴 했지만 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장자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0장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에서는 이 일 후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간 사람은 야곱이 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그 뒤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처음엔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이 나중엔 어머니 리브가에게까지 들려왔어요. 리브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곱을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아마도 리브가는 너무 걱정도 되고 슬펐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울까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아가씨를 아내로 삼아서 그게 너무 속상하니 야곱만큼은 친족들에게 가서 경건한 아가씨를 아내로 삼아오라고 외삼촌에게 보내자고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또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네 외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외삼촌의 딸이면 사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야곱은 가족들이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에 해가 지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근처에서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들판의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아마 혼자 잠을 자면서 많이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서 집을 떠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도 많이 보고 싶었을 테고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아껴주셨던 아브라함도 무척이나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집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룰 줄 알았는데 야곱은 어느 틈엔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잠자는 동안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늘은 별들을 잃고 캄캄하게 텅 비어 있었는데 가까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밝은 것이 있었어요. 쳐다보니 넓은 사다리가 아래쪽이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의 문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의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은 동일해요. 많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꿈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잠자던 곳에서 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요.
생전 처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큰 용기를 주셨을 거예요. 그 덕분에 야곱은 힘을 얻고 외삼촌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겠죠.
야곱은 먼 길을 가고 또 갔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하자 큰 우물이 있었고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를 데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란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 반가웠던 야곱은 그들에게 라반을 아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멀리서 라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헬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도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양떼가 모두 모여야 우물 아귀에서 덜을 옮기고 물을 먹인다고요. 그것이 규칙이라고 했어요. 라헬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야곱은 목자가 양떼가 모두 모여야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규칙을 말해준 것도 잊은 채 라헬을 덮기 위해 우물 아귀에 덜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가 물을 먹게 도왔어요.
다른 목자들은 야곱에게 욕을 했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으니까요. 라헬은 자신이 도와준 야곱을 쳐다보았고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조카인 야곱이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고 라반은 조카 야곱을 환영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일을 도우면 품삯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일을 할 테니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처음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만난 바로 그 딸이 라헬인 것이지요. 라헬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의 반의 리아는 예쁘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의 청혼을 허락했고 그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졸룩거리는 양들이 있다면 재빠르게 골라내고 상처를 묶는 법과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아내서 성실하게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을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의 기간이 결코 힘들거나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졌다며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야곱의 마음은 아마 하늘을 날아오를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라반에게 이제 7년이 지났으니 자기에게 아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큰 혼인잔치를 치러요. 그리고 밤이 되자 야곱은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지낼 방에 들어가게 되죠. 당시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보자기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낼 방은 불을 켜지 않아서 아주 캄캄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방에 가득 찼어요. 야곱은 그때서야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야곱의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당장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한 것은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분노했지만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일이 생각났어요.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자신의 모습이 말이지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죠.
라반은 야곱의 분노가 녹아지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언니가 결혼해야 동생이 결혼하는 풍습이 있단다. 레아와 결혼했으니 이제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 대신 다시 7년 동안 나의 일을 도우며 살아라. 야곱은 라반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신여로 주고 라헬에게는 여종 빌하를 신여로 주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만 향했어요.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이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로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끝끝내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고 언제나 야곱의 눈은 라헬을 향해 있었어요.
처음 루벤과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자신이 아들 셋을 낳아주었으니 분명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라헬은 전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언니만 아들을 낳고 자신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와 남편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그 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과 함께 하도록 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인 디나를 낳았어요.
레아는 딸을 낳은 뒤 더 이상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라헬은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들이 많다는 것은 이 당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바다나람까지 빈손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이젠 4명의 부인과 아들 11명, 딸 1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던 것도 기억해 보세요. 낯선 곳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던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황급히 고향을 떠나 바딴 아람으로 온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을 대가족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신자분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도 흘러넘쳐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힘이 될 거예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는데 혹시 자신의 기억에 좀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다?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이제 참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했을 때 그것을 좀 잘 용서도 못하고 이런 좀 나쁜 면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너그럽게 좀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고, 네, 조금
이거는요.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하려는 그런 게 있으면서 좀 착해진 것 같아요.
네. 이해원 자매님은요?
저는, 전에는 좀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좀 감사함이 많아진.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건데요, 이건요?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사소한 것에 감사함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요, 저도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뭐 지금도 뭐 막 웃으시는데, 지금은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나갔다고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상상에 맡기게 했으면 제가 근데요. 한 번은요,
네.
금식해가지고 20kg를 뺀 적이 있어요. 20kg 빠지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와. 며칠을 금식하신 거예요?
아니, 조금 금식했어요. 아. 그래서 20kg 빠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막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네. 제가 한 번은요. 15kg 큰 박스를 들었어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아, 이런 쿵통을 들었어요. 네. 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네. 평생에 이 무게를 들고 다녔던 거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이 마음 모아서 네. 우리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민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떤 핍박 중에도 예수님 믿는 신자가 끊어지지 않고 북조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에서 어떤 암초를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신방 예배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 지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변화된 신자. 새롭게 변화된 신자.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지수자매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와, 그렇군요.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좀 늘 돌아보며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지수사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며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30살인데요.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설마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도 예언자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거듭남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건가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더라도 똑같은 죄인이지 뭐 다시 태어난다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존재라고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돌아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면에서 뭔가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세 가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 첫째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 겉으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어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니까 너 대신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짐승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릴 순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겉보기에 완벽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했고요.
그러고는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마치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 죄가 이 손을 타고 제물이 된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제물이 된 양에게 전가돼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의 양과 신약의 어린 양 예수님이 연관이 있나요?
예, 연관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네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하는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죄가 있지만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네요.
맞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가 됐으니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 의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믿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존재를 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관은 그 사람이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주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니까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부족하지? 하는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와, 정말로 두 분의 솔직 진솔한 고백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러한 힘든 고백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내 신분도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란 말이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존재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라는 거네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패배감이나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라는 말씀인 거죠.
아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실패하고 절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군요.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아갈 것인가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달라져야 할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변화는요. 가치관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한다는 거네요.
항상 모든 것을 깨달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달음이라는 거네요.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겠네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리 삶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예요. 정의를 저는 참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정의의 사도가 되자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 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의란 말이 참 싫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싫어지신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의로운가? 결국 자기 욕심 채우자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건가요?
네, 요즘 세상에서 전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정의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평화는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평화가 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절대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살 때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만을 주장할 때 평화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변화된 존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의 나눔을 위한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기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거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줄래요?
네, 저는 오늘 나눔에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이 새로워졌다라는 와, 이런 네. 말인데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도 보면 여전히 정말 나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나 뭐 물질적인 것들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가치관은 천국에 대한
와.
소망.
와
새로운 생명 이런 가치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해야 하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맞아요.
내 스스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 구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와,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욕심도 중요하지만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네.
이 세상이 아무리 살아가기 빡빡하거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좀 더 화평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해요. 그 나눔 중에 좀 제가 와닿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였는데
네.
결국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신자의 모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죄 많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그의 삶을 닮아간다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나는.
네.
우리,
아멘.
지수자매님.
네. 저는 이제, 좀 변화, 이
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그 단어가 좀 와닿는데, 존재 변화. 네, 그리고 가치관 변화, 또 그거를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네.
있어야 된다.
네.
아, 변화를 하면서 좀 살아봤나를 잠깐 돌아봤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뭐지, 그 생각으로는, 아, 나는 조금 더 성숙해지, 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는 제가 변화를 했나 봤을 때 네, 계속 멈춰 있는 또 네, 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원 자매님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네, 그런 변화를 좀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귀한 고백 고마워요. 우리 모두 우리 지수 자매님 방금 고백한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사탄이 참수와 우리를 꾸짖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날입니다. 추위 속에 떨지 않도록 우리 북조선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품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부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신방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신방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